네,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6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33페이지 사무엘상 16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1절부터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 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내가 어찌 갈 수 있으리까? 사울이 들으면 나를 죽이리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암송아지를 끌고 가서 말하기를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러 왔다 하고 이새를 제사에 청하라. 내가 내게 행할 일을 가르치리니 내가 내게 알게 하는 자에게 나를 위하여 기름을 부을지니라. 사무엘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여 베들레헴의 이름에 성읍 장로들이 떨며 그를 영접하여 이르되 평강을 위하여 오시나이까? 이르되 평강을 위함이니라. 내가 여호와께 제사하러 왔으니 스스로 성결하게 하고 와서 나와 함께 제사하자 하고 이새와 그의 아들들을 성결하게 하고 제사에 청하니라.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길을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보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이새가 아비나답을 불러 사무엘 앞을 지나가게 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니 이새가 산마로 지나게 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니라. 이새가 그의 아들 일곱을 다 사무엘 앞으로 지나가게 하나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들을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고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사무엘상 16장입니다. 앞장인 사무엘상 15장을 기점으로 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을 왕에서 완전히 폐위하기로 마음을 먹으시고 16장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새로운 왕인 다윗을 준비하십니다. 하지만 상황은 만만치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마음 먹으셨지만 사울은 아직 왕으로 있고 그리고 자신의 폐위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사무엘은 누구인가? 사무엘은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사울을 왕으로 세운, 우리식으로 얘기하자면 일종의 이제 킹메이커였습니다. 그러니까 공식적 즉위의 의미를 담은 그 기름 부음 예식을 사울에게 직접 거행해서 사울을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세우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 사무엘 입장에서 사울 왕의 그 폐위 소식은 사실은 매우 당황스러운 그런 상황일 수가 있습니다. 15장 35절을 볼까요? 사무엘상 15장 35절입니다. 사무엘이 죽는 날까지 사울을 다시 가서 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사울을 위하여 슬퍼함이었고 여호와께서는 사울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을 후회하셨더라. 죽는 날까지 사울을 다시 보지 않았다고 합니다. 왜 그런가? 슬펐기 때문이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계속 슬퍼하는 사무엘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16장 1절입니다. 계속 슬퍼하는 사무엘을 향해서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는지라. 언제까지 너 슬퍼할래? 그만 슬퍼하고 이제 빨리 새로운 왕을 세울 준비를 해라 라고 말합니다. 자, 이에 따른 사무엘의 반응을 보겠습니다. 자, 2절을 보면 사무엘이 이렇게 답변을 합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내가 어찌 갈 수 있으리까? 당연하죠. 사울이 지금 폐위되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새 왕을 세우러 갈 수 있겠습니까? 라는 답변이죠. 사울이 들으면 나를 죽이리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암송아지를 끌고 가서 말하기를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러 왔다 하고 사울 입장에서 보면 사실은 별 마음이 없었거든요. 사울은 왕이 되고자 하는 마음이 그렇게 크지 않았습니다. 그런 사울을 데려다가 왕으로 세운 사무엘. 근데 그 사무엘이 사울이 아직 자리에 있는데 다른 왕을 또 세워버리면 약간 어떤 느낌이죠? 양다리 걸치는 그런 느낌이잖아요. 사울 입장에서는 사실 굉장히 인간적으로는 화가 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사울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있는 사무엘은 이제 그렇게 했을 때 사울이 어떻게 반응할까 굉장히 우려했습니다. 자, 그러자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래 너가 새로운 왕을 세우러 이새의 집에 가야 되는데 갔을 때 왕을 세우러 왔다라고 하지 말고 제사를 드리러 왔다라고 말해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왕을 세우러 왔다라고 하면 사울이 그 사실을 알고 굉장히 상황이 복잡해질 수 있으니까 일종의 하얀 거짓말이죠. 화이트 라이, 하얀 거짓말을 해서 제사를 드리러 왔다라고 하고 새로운 왕을 세우러 이새의 집으로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여기서 좀 조심해야 될 게 이 본문을 일반화시켜서 우리가 적용하면 안 되겠죠. 이제 특수한 상황이니까 특수하게 바라봐야 됩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과 사무엘이 지금 사울 왕이 아직 공식적으로 폐위되지 않았는데 비밀리에 조심스럽게 새로운 왕을 세울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상황이 사무엘상 16장의 상황입니다. 사실 왕정은 왕 정치 체제는 하나님이 적극적으로 세우신 체제라기보다는 백성들의 요구에 따라서 허용된 체제입니다. 뭐 신학적 용어를 빌리자면 어떤 유효적 작정이라기보다는 허용적 작정인 거죠. 그러니까 일종의 이런 겁니다. 자식이 부모님에게 하도 때를 쓰니까 부모가 어쩔 수 없이 그래 알았어. 그러니까 부모가 주도적으로 실행에 옮긴 것이 아니라 자녀가 하도 요구하니까 그래 좋아 해봐 라고 하듯이 하나님께서 적극적으로 세우신 체제라기보다는 백성들의 요구에 따라서 허용된 체제입니다. 사무엘상 8장으로 한번 가볼까요? 사무엘상 8장 그 장면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8장 4절에서 9절까지 말씀인데요. 먼저 4절하고 5절을 보겠습니다. 8장 4절 5절입니다.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모여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그러니까 우리도 주변 다른 나라처럼 왕이 필요합니다라는 요구를 어른들이 사무엘에게 가서 합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에게 얘기했다라는 것은 하나님께 호소한 것이죠. 자, 그러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가? 기스의 아들 사울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십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생각해 볼 게 왜 하필이면 여러 사람이 있었을 텐데 여러 후보군이 있었을 텐데 왜 하필이면 사울이었는가? 사울이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세워진 이유는 무엇인가? 9장 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9장 2절에 가면 기스에게 아들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이만큼 더 컸더라. 굉장히 준수하고 외양만 봐도 이 사람 왕으로 세우기에 좋아 라고 딱 느껴지는 그런 사람이라는 거죠. 그리고 21절, 9장 21절에 가면 사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니니까 또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하지 아니하니까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말씀하시나이까 하니 굉장히 겸손하죠. 준수하고 또 성품도 나름 훌륭해 보입니다. 이런 사람을 왕으로 이제 공식적으로 세워두자 11장 15절입니다. 그러고 나서 백성들의 반응입니다. 모든 백성이 길갈로 가서 거기서 여호와 앞에서 사울을 왕으로 삼고 길갈에서 여호와 앞에 화목제를 드리고 사울과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거기서 크게 기뻐하니라. 그러니까 시쳇말로 오피셜이죠. 공식적으로 사울이 왕으로 딱 세워진 겁니다. 그러자 백성들이 굉장히 기뻐했습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사울은 백성들의 마음에 쏙 든, 그러니까 백성들 나름의 기준에 가장 부합하는 왕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왜 하필이면 사울이었는가에 대한 가장 정확한 답은 어디 나와 있냐면 8장 5절에 나와 있습니다. 어떤 표현일까요? 8장 5절 중후반부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모든 나라와 같이, 밑줄 짝 볼펜 가지신 분은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모든 나라와 같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여기서 말하는 모든 나라는 주변의 열강입니다. 주변의 열강, 주변 열강에 힘있어 보이는 그 왕과 같은 존재, 거기에 가장 부합하는 자가 사울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고대 근동에서 가장 매력적인 정치 체제가 바로 왕정이었습니다. 왕은 카리스마를 가지고 중앙 집권 체제를 유지할 수 있었는데 사울은 그런 기준에 가장 부합한 자였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게 뭐냐면 백성들의 기준은, 왕에 대한 기준은 그랬을 텐데 그러면 하나님의 왕에 대한 생각도 과연 같았을까라는 그 질문을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과연 그랬을까? 아니겠죠. 한번 그 부분에 대한 답을 한번 시편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시편 110편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구약 시편 110편입니다. 110편을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있으라 하셨도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주의 권능의 귀를 내보내시리니 주는 원수들 중에서 다스리소서.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주의 오른쪽에 계신 주께서 그의 노하시는 날에 왕들을 쳐서 깨뜨리실 것이라. 문나라를 심판하여 시체로 가득하게 하시고 여러 나라의 머리를 쳐서 깨뜨리시며 길가의 신의 물을 마심으로 그의 머리를 드시리로다. 시편에는 여러 장르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장르가 찬양시죠.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시라는 장르가 있고 또 탄식시라는 장르가 있습니다. 시인의 어떤 탄식을 담은, 절망적인 상황에서 탄식하는 내용을 담은 탄식시가 있고 또 하나 중요한 시편의 장르 중에 하나가 바로 제왕시라는 장르가 있습니다. 제왕시는 어떤 시인가 하면 이스라엘의 왕이나 왕조와 관련된 시로서 왕을 위한 백성의 간구와 더불어서 왕이란, 하나님 나라의 왕이란 어떤 존재인가에 대한 답을 담고 있는 그런 시인데 이 시편 110편은 찬양시나 탄식시가 아니라 제왕시입니다. 주석은 이 시편 110편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시편 110편은 하나님의 백성의 삶 속에서 다윗 왕가의 역할을 다루는 것이 주제다라고 설명을 하는데 근데 이 종교개혁가인 마틴 루터는 시편 110편을 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렇게 설명합니다. 시편 110편은 마틴 루터의 표현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다루는 주요 시편이다. 제왕시라고 했는데 마틴 루터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시라고 얘기했습니다. 다 연결이 됩니다. 왜냐하면 메시아라는 그 단어는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을 가진 히브리어입니다. 그러니까 직분자라는 뜻이죠. 구약에서 주요 직분은 이렇게 세 개로 나타났는데 선지자, 왕, 제사장이죠. 직분자라는 뜻을 가진 이 메시아라는 단어를 헬라어로 음역하면 크리스토스가 됩니다. 그러니까 메시아, 그리스도 다 같은 뜻이죠. 왕, 예수 그리스도 다 연결이 됩니다. 따라서 이 시편 110편 말씀은 왕에 대한 이야기이자 궁극적으로는 메시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시편 110편에 대한 유진 피터슨의 설명을 제가 여러분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물총새에 불이 붙듯이라는 책에서 유진 피터슨이 시편 110편에 대해서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시편 110편은 왕과 제사장에 대한 대중적 이미지를 완전히 뒤집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면이 그럴까? 3절에 보면 아주 독특한, 우리에게 사실은 익숙하지만 조금 낯설게 바라봐야 되는 독특한 표현이 있는데, 바로 새벽 이슬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새벽 이슬, 메시아가 새벽 이슬과 같다라는 거죠. 이에 대한 유진 피터슨의 설명입니다. 밭에 물을 줄 비를 기대했다면 쉽게 놓칠 수 있는 게 이슬이다. 왕과 제사장은 크고 지배적인 은유인데 이슬은 이와 대비된다. 그렇죠. 보통 이 당시 사람들의 왕과 제사장에 대한 이미지는 굉장히 크고 화려한데 그에 반해서 이슬은 굉장히 초라하다라는 거죠. 좀 더 들어보시겠습니까? 네. 예수님 자신이 작고 쉽게 간과할 수 있는 사소해 보이는 은유, 예를 들어서 소금, 씨앗, 누룩, 그런 은유로 우리의 상상력을 자극해서 작은 것 안에서 본질을 찾게 하는 것을 즐기셨습니다. 그러한 사소한 것 중 하나가 이슬입니다. 이슬처럼 내 청년 예수가 내게 올 것이다. 이슬은 아침이 오기 전에 내려서 정원이나 밭에 나가 걸을 때 이게 어떻게 여기에 왔지 하고 묻게 됩니다. 폭우도 비도 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거기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동전여 탄생입니다. 이렇게 연결해서 유진 피터슨이 설명을 합니다. 이 당시 사람들의 어떤 메시아, 직분자 개념은 억압받는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소망과 기대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억압받는 상황에서 그들이 바라는 왕과 제사장은 어떤 존재일까요? 뭔가 힘을 가지고 와서 적들을 부서뜨리고, 그리고 제사장의 모습도 뭔가 화려한 모습으로 다가와서 그들을 위로해주고, 또 그런 이미지를 가지고 메시아 개념을 가지고 있었을 텐데 사실은 아니라는 거죠. 유진 피터슨의 설명을 한 번 더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왕이라는 말을 독재자와 그의 군대와 연결시키고, 제사장이라는 말을 거대한 성전과 비인격적으로 종교생활을 통제하는 남자들과 연결시킨 이교 문화의 영향을 받아 왕이라는 단어와 제사장이라는 단어가 철저하게 오염이 되었습니다. 유대교 공동체 안에서 제사장이라는 단어는 오래전부터 도덕적 방탕, 탐욕, 욕심과 야망, 교만과 허세로 타락해 있었습니다. 그렇게 타락해 있던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시편 110편을 통해서 진짜 메시아 왕 제사장은 어떤 존재여야 하는가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다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진짜 왕이신, 우리의 진정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존재였는가?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죠. 우리가 바라는 이러한 이미지와는 상당히 다른 면모가 있습니다. 어떻게 다른가? 마지막으로 유진 피터슨의 설명을 들어보십시오. 군대도 없고 칼도 없고 천사들의 개입도 없이 살해당했고, 제사장의 가운을 걸치지 않은 제사장이요, 가난한 사람과 아웃사이더들과 어울린 제사장이며, 나병 환자를 만지고 평판이 좋지 않은 여자를 치유하는 제사장, 안식일 규칙을 무시하는 제사장, 정치적으로 의심가는 사람들과 어울리는 제사장이 바로 예수님이었다라고 유진 피터슨은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하고 한번 연결해 보겠습니다. 사울이 왕으로 세워질 당시에 이스라엘의 장로들과 백성들이 기대한 왕의 모습은 사실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시편 110편에서 예언된 이미지와 완전히 달랐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16장에 등장하는 앞으로 세워질 그 새로운 왕인 다윗과 한번 연결해 보겠습니다. 메시아를 예표하는 다윗은 어땠는가? 이제 오늘 본문으로 가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로 가보겠습니다. 이제 그러한 이미지에 부합하는 사울을 폐위하고 이제 새로운 왕 다윗을 세울 준비를 하고 이제 그 작업을 시작하시죠. 16장 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보렸노라. 여기서는 사울을 얘기하는 거죠.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먼저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고 합니다. 무슨 뜻일까요? 당시 사람들이 기대하는 메시아적 모습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메시아적인 모습은 다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16장 1절에서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이새의 아들 중에서 왕을 세우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다윗이라고 딱 처음부터 말씀하지 않고 이새의 여러 아들이 있는데 그 아들 중에 한 명을 세우겠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 통념상 그랬다면 누가 왕으로 세워질 거라고 생각했을까요? 당연히 장자 중심 사회에서는 이새의 첫 번째 아들이 왕으로 세워질 것이라고 기대를 했겠죠. 그래서 8절을 보겠습니다. 이새가 아비나답을 부릅니다. 첫째 장자죠. 당연히 장자를 새로운 왕으로 기름 부으겠다고 생각을 하고 이새가 아비나답을 불러 사무엘 앞을 지나가게 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합니다. 장자 아닙니다. 그러면 누구지? 둘째인가? 셋째인가? 계속합니다. 둘째도 아니요, 셋째도 아니요, 심지어는 일곱째까지 아니라고 합니다. 이제 마지막 막내 다윗만 남았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표현이 뭐냐면 형 일곱이 다 아니라고 했고요. 다윗은 여덟째입니다. 여덟째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히브리 문화에서 7은 완전수입니다. 여덟째라는 것은 실제 여덟 번째 아들이라는 뜻도 있지만 완전수 7에서 벗어난 아무것도 아닌 소외된 무시된 존재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완전수 7에 들어가지 못한 외면받는 존재 여덟 번째 아들 다윗, 그가 내가 앞으로 세울 왕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하나만 참고적으로 살펴볼게요. 역대상 2장 15절 잠깐 옆으로 빠져서 역대상 2장 15절 말씀 받아보겠습니다. 지금 읽었던 본문은 잠깐 표시해 두고 역대상 조금만 넘어가면 역대상이죠. 2장 15절에 보면 다윗을 몇 번째 아들이라고 하냐면 여덟 번째 아들이 아니라 일곱 번째 아들이라고 합니다. 2장 15절입니다. 13절부터 읽어볼까요? 이새는 맏아들 엘리압과 둘째로 아비나답과 셋째로 시므아와 넷째로 느다넬과 다섯째로 라떼와 여섯째로 오셈과 일곱째로 다윗을 낳았으며, 여기서는 다윗을 일곱째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런가? 약간 충돌되는 것처럼 보이죠. 그런데 역대상, 역대하는 굉장히 또 중요한 신학적인 의도를 담고 있는데 역대상, 역대하에서는 다윗과 솔로몬 왕의 어떤 실수나 연약함에 대해서 기술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의도적으로 숨긴 것인가? 그것이 아니라 역대상, 역대하는 실존 인물 다윗이 아니라 종말론적인 다윗을 드러내기 위한 의도를 가지고 집필된 책이기 때문에 완전수 7에 부합한 다윗을 일곱 번째라고 하는데 실제로는 사무엘상에 보면 여덟 번째인 거죠. 그러니까 사무엘상에서 드러나는 다윗은 어떤 존재이냐면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는 거죠. 그러나 그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이 장면을 보고 우리가 사실 이런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처음부터 다윗을 택하지 않았을까? 왜 복잡하게 마치 이렇게 돌아가는 것 같잖아요. 처음부터 다윗을 세웠으면 좋았을 텐데 사울을 세워놓고 그의 실패 이후에 기나긴 과정을 통해서 다윗을 세우셨을까? 사울이 실패하지 몰랐을까? 전지전능한 하나님께서 그렇게 모르시지 않았겠죠. 왜 뺑뺑 돌아서 초라한 다윗을 세웠을까라는 거죠.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하나님은 당시 사람들의 메시아적인 이미지를 깨고 싶었던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당시 사람들이 원하던 그 사울의 실패와 왕으로 세우기에 부족한 막내 다윗을 세움으로써 이 당시 사람들의 고정관념에 갇혀있는 메시아적 이미지를 깨고 싶었던 것이죠. 시편 110편에서 아까 살펴봤죠? 메시아를 새벽 이슬로 그리고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바로 그 이미지 속에 진짜 하나님의 원안, 하나님의 메시아에 대한 기대가 숨겨져 있는데 그것을 다 놓쳐버리는 거죠. 그것을 놓치고 있는 사무엘상 1차 청중과, 사실 우리는 2차 청중이죠. 2차 청중인 우리, 사실 우리 역시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고정된 그 이미지 때문에 진짜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놓치고 있는데 그런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런 작업을 하셨다라는 거죠. 잠깐 좀 건너가서 고린도전서 말씀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3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3절입니다. 신약 275페이지에 있습니다. 한 절만 보겠습니다. 11장 3절입니다.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 이 중반에 보면 이런 독특한 표현이 있어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다. 작년에 이제 고등부에서 이것을 가지고 여학생들이 질문을 사실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목사님 왜 여자의 머리가 남자예요? 대체 이게 무슨 의미예요? 하도 이제 질문을 해서 이제 이 부분을 가지고 정리해서 좀 오랫동안 아이들하고 나눈 적이 있었는데, 여러분은 이 표현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사실 어떤 사람은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라는 이 표현을 불편해할 수도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당연하게 여길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가만히 보면 여기서 말하는 이 머리라는 단어에 대한 이미지가 우리 안에 있잖아요. 그 이미지가 어떤 이미지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실 이 머리에 대한 이미지는 사실은 성경이 말하는 이미지보다는 세상이 말하는 이미지에 가까울 수가 있습니다. 물론 원어로 보면 여기서 머리라는 단어는 케팔레라는 단어인데 권위, 원천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1차적으로는 권위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즉 이런 뜻인 거죠. 여자의 권위자는 남자이다 라는 건데, 자 그러면 우리가 깊이 생각해봐야 될 건 뭐냐면 그 권위가 어떻게 드러나는가. 근데 어떻게 드러나는가가 세상에서 흔히 이해하는 어떤 방식과는 사뭇 다르다라는 거죠. 마태복음 말씀으로 한번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 볼게요. 마태복음 20장 27절입니다. 마태복음 20장 27절 한 구절만 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배경은 이렇습니다. 예수님의 신복인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이렇게 말하죠. 예수님, 왕이 되면 옆자리 중 하나 좀 나에게 주십시오라고 일종의 청탁을 한 겁니다. 근데 그 소식을 들은 다른 제자들이 역정을 냅니다. 야, 어떻게 너네들만 그렇게 청탁하기가 있냐? 너네만 그럴 수 있어? 사실 야고보와 요한뿐만 아니라 제자들의 모든 제자들의 마음은 다 똑같다라는 거죠. 그렇게 반응하는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하시는가?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세상이 말하는 머리 개념과 성경이 말하는 머리 개념이 다르죠. 성경이 말하는 머리는 권위자이긴 하지만 그 권위자는 어떻게 그 권위를 드러내는가? 섬김으로 드러낸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의 첫째이자 으뜸 되시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하셨죠? 섬기셨죠. 우리를 위해 기꺼이 자기를 내어주셨습니다. 그렇게 내어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생각하는 흔히 이해하는 세상이 말하는 머리 이미지와 성경이 말하는 머리 이미지는 다르다라는 거죠. 저에게 추천도서의 저자로 자주 등장하는 이 톰 라이트의 설명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톰 라이트는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의 신복 두 사람, 야고보와 요한이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좋은 자리를 원했을 때 예수님은 권력을 재정의하셨다라고 합니다. 흔히 알고 있는 그 권력 이미지를 예수님께서 재정의, 재해석하셨다라고 합니다. 근데 사실 우리는 어떻죠? 사실 저도 그런데요. 내가 갖고 있는 관점이 있습니다. 그것을 그대로 둔 채 성경을 읽으면서 내 관점으로 성경을 재정의, 재해석해버리는 경우가 사실은 우리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하라고 하냐면 우리의 그 익숙한 관점을 그대로 두지 말고 그 관점을 당연하다 생각하지 말고 성경의 관점으로 재해석, 재정의하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는 너무나도 거꾸로 가버리죠. 그러다 보니까 성경을 읽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관점이 변화되지 않고 오히려 우리의 잘못된 관점이 더 성경을 읽음에도 불구하고 강화되는 경우가 사실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예전에 저희 교회 추천도서 중에 하나였던 안점식 교수님의 저희 신학교 교수님이기도 하셨던 안점식 교수님의 세계관을 분별하라라는 책에 보면 이런 설명을 하십니다. 사람들은 연소자가 궂은 일, 힘든 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나 성경적 세계관에 따르면 교회는 영적으로 성숙한 자가 미성숙한 자를 섬기는 곳이다. 나이 어린 사람이 나이 많은 사람을 섬기는 곳이 아니다라고 안점식 교수님은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한국은 왜 그런가? 교수님의 분석에 따르면 유교와 반만년 역사를 가진 샤머니즘. 사실 유교는 조선왕조 500년 통치 이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많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인의 일종의 뭐 타당성 구조랄까요?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는 세계관이죠. 그러다 보니까 권위에 대한 이미지가 사실은 성경이 말하는 이미지보다는 한국인의 익숙한 그 개념과 가까울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본다면 여자의 머리는 남자라는 표현을 불편하게 느낄 수 있는 사람은 남자로서, 제가 남자잖아요. 오히려 남자일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흔히 세상에서 했던 방식과 다르게 해야 되니까. 권위자이지만 오히려 권위자이기 때문에 예수님처럼, 예수님이 자기를 내어주신 것처럼 내어줘야 하기 때문에, 섬겨야 되기 때문에 오히려 불편해야 될 사람이 여자가 아니라 남자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익숙하지 않은, 당연하게 여겼던 것을 하지 않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남자가 머리니까 권위를 가지고 마음대로 해도 된다고 생각해서 혹 어떤 여성들이 불편하게 생각한다면 사실 그 이면에도 머리에 대한 잘못된 세상의 이미지가 자리 잡았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머리는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섬기는 머리입니다. 머리이신 예수가 우리를 위해 자신을 내어주셨듯이 말이죠. 이제 정리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백성이 바라는 왕의 이미지와 부합하는 사울을 폐위시키시고 그리고 그의 실패를 그냥 두시고 백성이 바라는 이미지와 완전히 다른 무시될 수 있는 여덟 번째 아들인 다윗을 준비하셨습니다. 처음부터 다윗을 준비하지 않으셨습니다.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우리가 잘못된 생각을 스스로 바꿀 때까지 기다리시는 겁니다. 그리고 실물 교육을 하십니다. 이사야 53장 말씀 한번 가볼까요? 자, 이사야 53장입니다. 이사야의 메시아 예언에 관한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53장 2절에서 3절 말씀 보겠습니다. 구약 1033페이지에 있습니다. 53장 2절에서 3절.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메시아 예언입니다. 메시아가 어떤 분인가? 연한 순 같고 고운 모양이 없대요. 영어 성경은 nothing이라고 합니다.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죠. 우리가 바라는 그 이미지가 전혀 없다라고 말하고요. 풍채도 없고 보기에 흠모할 만한 것이 없어서 사람들이 그냥 외면하고 무시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보통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갖고 있는 이미지가 있잖아요. 뭐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나 아니면 뭐 선 오브 가시나 그런 영화에 등장하는 예수는 대부분 어떻죠? 굉장히 잘생겼잖아요. 훈남 이미지입니다. 그런데 예전에 그 영국의 법의학자인 리차드 니브가 예수님 당시에 샘족 두개골을 그 3D 작업으로 분석해서 그 당시 흔한 예수님 당시에 흔한 30대 청년의 얼굴을 복원해서 그 얼굴이 BBC 방송에 나왔습니다. 혹시 그 이미지 기억나시는 분 있나요? 딱 봐도 뭐지? 어떻게 저렇게 생겼지? 진짜 속된 말로 세상에서 말하는 관점으로 본다면 그냥 못생긴 이웃집 아저씨 같은 그런 이미지가 진짜 예수님 이미지가 아니었을까라고 BBC에서 그렇게 우리에게 보여줬는데, 어찌 보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그 훈남 예수님의 이미지는 어찌 보면 우리의 익숙한 관점으로 만들어낸 허상일 수도 있습니다. 대체 우리는 왜 예수님을 훈남 이미지로 그리고 그래야 예수님이라고 생각을 할까요? 아무것도 아닌 존재, 가장 초라해 보이는 자리에서 계셨던 존재, 그래서 모두가 버린, 하찮게 여긴 그 예수 속에 참된 기독교가 있음을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C.S. 루이스가 쓴 판타지 소설 나니아 연대기에 보면, 나니아 연대기가 총 7권인데 루이스가 집필 순서로는 가장 마지막에 쓴 책이 마법사의 조카인데요, 이 마법사의 조카는 연대기로 따지면 나니아 연대기 첫 번째 책입니다. 근데 이 마법사의 조카에 보면 아슬란은 신적 존재죠. 아슬란이 창조한 나니아 나라의 첫 번째 왕이 나옵니다. 우리가 이제 영화로 알고 있는 사자마녀 5장에서 나오는 왕은 피터, 에드몬드, 수잔, 루시 네 명이고, 피터가 제왕으로 등장하는데 첫 번째 나니아 나라의 왕이 누구냐면, 우리의 어떤 상식을 뒤엎습니다. 아슬란이 누구를 왕으로 세우냐면 런던의 평범한 마부인 프랭크를 왕으로 세웁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해 볼 게 뭐냐면, 이 C.S. 루이스가 서문에서 이런 말을 해요. 내가 나이가 있는데 어린이 책을 쓰는 이유는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가장 잘 전달할 수 있는 도구가 판타지 동화이기 때문입니다 라는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사실 루이스는 자기가 이해한 기독교, 자기가 말하고 싶은 그 내용을 여기에 투영시켰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가 이해했던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인가? 평범한, 무시할 수 있는 마부가 왕이 될 수 있는 나라라는 거죠. 이 프랭크는요, 런던에서 핸섬 마차를 끌며 살아간 평범한 마부였는데, 그런 그가 막 날뛰는 그 마녀를 진정시키다가 우연히 자신의 말과 나중에 스트로베리가 되는 그 말과 함께 우연히 나니아에 들어오는데, 그 우연히 들어온 나니아의 첫 번째 왕이 됩니다. 그러니까 아슬란이 그를 왕으로 세우자 어떻게 말하냐면, 저는 그럴 만한 사람이 못 됩니다. 교육도 받지 못했고요.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고 거절을 합니다. 하지만 아슬란은 이 프랭크와 그의 부인을 왕과 왕비로 세웁니다. 저는 동화인데 이 부분을 보면서 얼마나 큰 은혜가 되었는지 모릅니다. 물론 이 프랭크는 어떤 성품적인 측면에서 좀 다른 면모가 보입니다. 한번 그 부분을 혹시 집에 책이 있다면 꼭 가서 한번 읽어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힘센 마녀도 아니고요, 누가 봐도 왕이 될 만한 외양을 가진 자가 아니라 평범한 마부가 왕이 될 수 있는 나라가 있다라면 그 나라가 참 멋지겠다라는 생각을 했고, 아, 이런 메시지를 이런 동화를 통해서 우리 아이들에게 전해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또 이 책을 읽으면서 해보았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가장 초라해 보이는 예수, 그리고 나니아 나라의 평범한 마부 속에 보배가 담겨 있습니다. 질그릇 속에 담긴 보배이죠. 근데 이 시대는 어떤 시대이죠? 질그릇은 딱 보자마자 무시해버리죠. 최소한 금그릇, 은그릇은 돼야 우리가 거기를 찾잖아요. 그러나 예수는 금그릇도 아니요, 은그릇도 아니요, 사람들이 외면할 수 있는 가장 초라해 보이는 질그릇 속에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보배입니다. 그 보배를 볼 수 있는 눈이 우리에게 열리기를 기도합니다. 가장 초라해 보이는, 그래서 모두가 버렸던 그 예수 속에 참된 진리와 보배가 있음을 기억하고, 남들이 보지 못하는 세상의 가치관에 오염되어 우리조차 제대로 보지 못했던 그것을 발견하는 복된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생각은 너무나도 세상적 가치관에 오염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고 기도를 하고 예배를 드림에도 불구하고 세상적 가치관에 함몰되어서 그 가치관으로 예수를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또 우리에게 붙여주신 이웃을 바라볼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하나님, 우리의 그 잘못된 관점들을 바꾸어 주시기를 겸손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눈이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우리가 보지 못했던 그 귀한 보배를 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을 봄으로써 누리는 감격을 날마다 누리며 또 이웃에게 전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